로마 제국의 성품을 보면은 그 제일 무섭다고 하는 그 네 번째 짐승의 성품이 정복의 야욕이 있고, 그 다음에 정복당한 나라 국민들을 수천 명씩을 학살을 했습니다. 그게 로마 그 군인들의 하신 한 일들에 예수님에게 채찍을 했던 그 잔인한 로마 군인들의 그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한 나라를 정복을 하면은 사정없이 수천 명씩을 죽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수십만 명씩 포로로다가 데려고 간 것이 바로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다 정복을 해버렸어요. 그게 이제 네 번째 짐승인데, 네 번째 짐승 그 7절과 8절에 큰 갭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과 마지막 때에 이제 그 작은 뿔이 하나가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저 전체를 다 정복하는. 그래서 이 제국, 로마 제국서부터 마지막에 그 열 발가락, 이것이 이제 다시 그 오랫동안의 갭이 있으면서, 그러나 한 가지 신기한 거는 그 마지막에 그 열 발가락이 로마 제국의 그 잔인성을 그대로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그 포악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이제 처음에는 아주 그 평화를 이제 내세우고 이제 이 모든 여러 가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이런 것으로 가지고 나오지만은, 그러나 결국 그의 본성이 나오면은 결국 뒤에는 사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열불의 그 제국, 우리 한번 우리 계시록을 다시 한번 찾아가 봅시다. 요한 계시록 12장. 12장 3절. 12장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면류관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탄의 모습을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 사탄이 적그리스도에게 이제 큰 권세를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3장 1절 우리 아까 읽었죠. 내가 보니 바다에서 큰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다음에 17장 계시록 17장 12절에 보면은 17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하고 이제 그 거기 이제 8절에 나오는데,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타나더니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자, 여기 이제 열 뿔 가운데에서 작은 뿔이 하나 일어나, 그 작은 뿔이 이제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열 뿔, 즉 이제 그 로마 제국의 그 잔인한 그 정복 야욕을 가지고 이제 열 뿔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 뿔 중에서 다시 작은 뿔이 나타나요. 그 열 뿔에 대한 그 비밀이 계속해서 이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데, 다니엘서 8장 23절에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장에 8장 23절에 보면은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엄장하며 괴휼에 능하며, 여기도 이제 그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여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니엘서 8장은 계속 공부하면서 우리가 또 찾아보겠는데, 이 열 뿔 중에서 일어나는 작은 뿔, 이것이 아주 아주 무서운 그 뿔이에요. 그리고 이 열 뿔 중에서 나는 작은 뿔이 앞으로 뭘 할 거냐면, 그 다음에 다니엘서 9장 27절에 한번 보세요.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누구예요? 그가 적 그리스도예요. 예. 적 그리스도가 앞으로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즉 7년 동안에 예, 이제 굳게 언약을 굳게 정하겠다. 7년 동안 이제 피스 트리티를 평화 조약을 이루겠다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강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며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고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느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제 7년 동안 이제 그 평화를 이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말 많고 테러리스트가 많고 서로 죽이고 하던 이것이 이제 하루아침에 이제 평화가 옵니다. 근데 그 평화가 가짜 평화죠. False peace라고 합니다. 가짜 평화가 돼서, 그래서 잠잠히 잘 가는 것 같은데 7년 중에 반쯤 가다가 3년 반쯤 후에 이제 그 작은 뿔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이제는 너희들이 나를 경배하라 하면서 이제 그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적 그리스도가 완전히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아까 조금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 13장 1절만 읽었는데 13장 전체가 이제 적 그리스도, 사탄과 적 그리스도의 그 엔티크리스트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이제 아주 얽히고 설키고 이제 복잡해요. 이제 처음으로 다니엘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적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 환상을 통해서 봤어요. 사실 다니엘은 뭔지도 몰랐어요. 다니엘은 그냥 그 비전, 꿈으로만 봤는데 이걸 우리가 지금 이제 적 그리스도로 보는 겁니다. 다니엘이 제일 마지막에 본 것은 이제 다니엘서 12장에 내가 이걸 모르겠습니다라고 다니엘이 그 예수님에게 얘기를 했을 적에 예수님이 너는 걱정하지 말라. 넌 덮어둬라. 나중에 때가 되면은 마지막 때에 다 이것을 내가 알게 해주자라고서 이제 그리고 덮어둡니다. 그런데 때가 언제냐? 지금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보게 됩니다. 이 지금 열 발가락이 되게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로마 제국의 그 형태와, 그 다음에 그 캐릭터, 잔인하고, 그 다음에 그 전체를 그 정복하는 그러한 모습의 나라들이 어떻게 지금 이것이 다시 재형성이 돼서, 그래서 이제 열 발가락으로 또 거기서 작은 뿔로 이것이 되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이루어지는 요한 계시록하고 계속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다니엘서하고 요한 계시록, 특별히 다니엘서 7장서부터 12장, 그리고 요한 계시록 이제 그 6, 7, 8절서부터 이제 그 19장, 20장까지는 아주 서로 크로스 커넥션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노트에 적은 거 한번 좀 보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어디에 어디까지 왔나? 그냥 한번 팽개치고 그 다음에 다시 보지 말고 이것을 보면은 아 이게 지금 가깝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리마인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7절 8절에 그 네 가지 짐승에 대한 그 이상을 본 다니엘의 모습, 이것을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나머지 는 다음 주 시간에 하겠습니다. 같이 다니엘서 7장 지난주에 우리가 11절, 12절까지 했죠. 12절까지. 오늘은 13절부터 이제 한번 마지막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28절까지. 우리 같이 돌아가면서 우리 한 절씩 또 읽읍시다. 13절서부터 28절까지. 그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14절을 보면은 또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여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인도되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이거는 그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권세와 영광을 권세와 그 능력과 권세를 다 주셨다는 그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그 앞에 나오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심으로 인해서 적그리스도와 그다음에 그 거짓 선지자를 다 심판해서 불과 이왕이 타는 그 불못에 다 던져넣어버린 다음에 영원한 왕국을 이제 아버지로부터 상속받는 그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아주 참 황찬란한 그러한 영광의 하나님 왕국이 이제 다시 세워지는 그 모습을 2600년 전에 다니엘이 본 겁니다. 근데 그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그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것이 바로 성도와 신부들을 다시 거느리고 오시는 그 모습이죠. 그거를 우리 한번 로마서 18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영광 중에 하나님의 후사를 받을 그러한 대상이 되면은 하나님의 후사면은 뭐에 물려받는 거죠. 그 기업 상속받는 거. 네, 상속받는 그러한 자녀들인데 그러한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잠시 고난 받는 것이 그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이 바울이 이것을 영광 중에 본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번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다니엘이 지금 아직도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즉 이제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게 이것을 이제 어마어마하고 황찬란한 그런 것을 모습을 보는데 지금부터 2600년 전에 근데 이것을 감히 다 입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마치 그 한 200여 년 전에 한국에 있는 그 상투 따고 갓쓰고 핫바지 저고리 입은 한국의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꿈에 자동차가 다니는 것을 봤다고 생각해보고 그걸 한번 표현을 해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가? 뭐 이상하게 생긴 그러한 그 쇳덩어리들이 문이 열렸다가 닫혔다가 하면서 빠르게 다리더라. 밤에면은 그냥 화동잘만한 눈을 켜고서. 예.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2600년 전에 지금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모습을 이제 그 제한된 우리 입으로 그거를 표현한 거를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설교를 하면서 자꾸 그게 제가 잘 표현이 안 되는데 우리가 곧 오신다고 그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임재를 예수님하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그러한 모습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요. 우리가 정말 그냥 들어서 흘려내버릴 이게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영원히 우리의 스테이터스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우리가 그냥 가만히 볼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정말 아주 참, 영광 중에 영광. radiant, 그 빛이 그냥 아주 전체가 다 번쩍번쩍 하는 그러한 그 모습에서의 이제 우리가 우리 몸이 바뀌어지고 영광체로 변하고 하는 그러한 시간이 그러한 때가 가까웠는데 그것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냥 멍청하게 있다가 오면 오나 보다 안 오면 안 오나 보다 이게 아니라 그러한 것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라는 게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다니엘도 지금 그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거를 지금 그 당시에 제한된 그 히브리 말의 그 이 단어로서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것도 다니엘서는 이 아람어로다 또 많은 그 이게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구약 성경 중에서 유일하게 다니엘서만 아람어하고 그다음에 히브리 말하고 같이 이렇게 혼합이 돼서 쓰여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이제 특별히 그 마지막 때에 이제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하고 특별히 연결되는 그런 상징적인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그냥 무작정한 뭐 그냥 상징적이니까 그러려니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신경을 쓰고 그리고 더 준비를 잘 주의를 해가면서 그러면서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13절 14절에는 예수님의 그 영원한 그 왕국이 이제 적그리스도와 그 거짓 선자들을 다 물리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세워지는 그 모습을 다니엘이 봤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15절서부터 28절은 즉 그 넷째 짐승, 넷째 짐승은 이름이 안 나와요. 그 앞에 보면은 첫째 짐승은 독수리의 날개가 달린 사자, 즉 그 바빌론 왕국을 나타내고 둘째 짐승은 곰인데 세 개의 갈빗대를 입에 물은 그러한 그 곰을 얘기하죠. 그 다니엘이 꿈에 본 그 동상, 그 화상을 보면은 그 몸통과 그다음에 양 그 저 팔 아주 그 단단하게 생긴 그 팔의 모습을 보는데 그것이 바로 메대와 파사, 즉 나중에 페르시아 왕국 지금의 이란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셋째 짐승은 표범인데 날개와 머리가 각각 네 개씩 달려 있는, 즉 그 알렉산더 대왕이 전체를 다 통일했던 그리스 왕국이 나중에 네 개로 또 그 밑에 있는 장군들이 이제 떨어져 나가서 이렇게 해서 왕국들을 또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것을 봐죠. 근데 이제 네 번째 짐승은 짐승의 이름이 없습니다. 근데 짐승의 이름이 없는 대신 무서운 짐승이라고 했어요. 아주 무서운 짐승인데 얼마나 무서우냐면 이빨이 철로 되어 있어요. 네. 아주 그리고 발톱이 있고 그 다음에 열 뿔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또 작은 뿔이 나는 그러한 짐승입니다. 아주 상상만 해도 아주 징그러운 그러한 짐승이죠.
근데 요즘 영화에 나오는 것들이
그래요?
요즘 영화에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하나의 뿔이 나와가지고 이제 세 개의 뿌리를 또 없애고 그리고 이제 그게 큰 눈이 생기고 큰 입이 생겨서 이제 전체를 커버하는 그러한 이제 왕국이죠. 그것이 바로 로마입니다. 근데 로마가 우리가 그 역사에 보면은 로마가 엄청나게 컸다가 그 다음에 스스로 저 외국에 침략을 받지도 않고 그 다음에 멸망을 해서 그래서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 로마에 대한 로마의 그 잔인했던 로마의 그 스피릿, 로마의 그 영이 그 잔인한 영이 계속해서 연결이 돼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그것이 이제 열 뿔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신상에서 보면은 두 다리가 있는데 그 동로마와 서로마의 그 두 다리가 나중에 다섯 발가락씩 해가지고 열 발가락으로 이제 끝을 맺죠. 근데 그 열 발가락이 철이 아니라 철과 흙으로 된 그러한 합성 이 돌과 그다음에 그 쇠로 된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열 뿔은 이제 옛 로마의 판도에서 마지막에 일어날 열 개의 왕국.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이 이제 그 웨스트 유로피안 유니언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전체 유럽 전체를 커버하는 그런 이게 나와요. 이제 결국은 그것이 어떻게 전 세계를 장악을 하냐면은 결국은 경제예요, 경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현재까지는 그 달러가 전 세계 그 교육의 그 대상이 70%를 커버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게 자꾸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이게 줄어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이제는 그 화폐 거래 화폐 단위가 비록 그 공산주의 안에서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그 단위가 자꾸 인플레이션이 심하니까 전부 다 달러를 써요. 하다못해 여기 가까운데 멕시코에 가지고 멕시코에 가면 그 인플레이션이 심해가지고 그래서 그 페소를 쓰는데 그 물건을 팔라고 큰 자동차 그 유스드카 이거 팔라고 내는 거 보면은 거기다 다 달러 사인을 다 써붙였어요. 그래야만 자기네들이 손에 안 보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그 남미들이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해요.
아르헨티나 그런데.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일 확실한 손에 안 보는 그런 나라 그런 단위를 이 단위를 화폐 단위를 쓰는데 이제 그 화폐 단위가 이제 달러에서 유로로 다 바뀐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5일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빠른 시간 내에 미국의 경제가 약화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정치적으로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또 경제적으로 그리고 그다음에 군사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이제 종교로 이렇게 또 단합이 되는 걸 우리가 봅니다. 그것이 나중엔 적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작은 뿔이에요. 그게. 근데 처음에 이것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게 서서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라요. 또 그러고 잘 해주니까 그러니까 아, 더 살기가 좋아졌다 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냥 같이 줄줄줄줄 따라 몰려가는 겁니다. 이 시간이 그냥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다 바뀌어져서 그래서 이게 거기에 대한 준비가 되면은 아 이게 예, 사람들이 이제 정신적으로도 이걸 준비를 하고 예비를 하고 그러는데 이게 서서히 이게 바뀌어지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도록 그러니까는 그냥 똑바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대로 같이 딸려서 이렇게 그냥 놀려가는 거예요. 여기 그 15절서부터 이제 그 보면은 다니엘의 그 본 이상이 이제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뇌 속에서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음해 그가 내게 고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라되 그 네 큰 짐승은 네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제 그 네 짐승이 네 나라를 택하는데 제일 마지막에는 성도들이 이제 그 제일 마지막 나라를 얻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성도라는 단어가 여기 지금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것을 얘기를 하죠. 특별히 거기 21절에도 나오고 22절에도 이제 그 나오는 것을 보는데 그 성도란 얘기가 나와요. 이전 구약에서 성도란 이 단어가 나온 것은 굉장히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그 네 번째 짐승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성도가 나오는 것을 여기 봐요. 지극히 높으신 다시 18절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교회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그가 그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그 전체를 그 통과를 하는 컨트롤하는 것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또 영원하리라. 예. 그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제일 끝에 나오는 거죠. 19절에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여 그 발톱은 놋이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열 뿔이 있고 그 위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세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그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에 독리보다 강하며 강하여 보이는 것이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송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자, 이게 이제 네 짐승의 모양입니다. 이 네 짐승은 아주 모양이 흉측하고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다른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완전히 그 철로 다 됐습니다. 강철로 됐어요. 그래서 무엇을 씹어도 다 거기서 완전히 예, 그 꺾어지고 잘라지고 씹혀지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발톱은 놓으시며 또 먹고 부서뜨리며 그 나머지는 밟아봅니다. 아주 포악하고 잔악스러운 그 모습을 이 그 넷째 짐승의 모습에서 이 그 디스크립션에서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로마가 그 엄청나게 넓은 영토를 확장을 했는데 한 나라를 점령할 때마다 그 나라에 들어가서 젊은 용사들은 무차별하게 수천 명을 그냥 사람들 보는 앞에서 끌어다가 죽였습니다. 칼로 찔리고 창으로 찔러서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노인네들과 또 부녀자들 어린아이들을 다 데려다가 이제 노예로 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팔고 그 돈을 만들어서 또 자기네들 또 치부를 하고 이렇게 아주 인정도 없고 자비도 없고 그리고 아주 잔악무도한 이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넷째 짐승의 형상이 머리에 열 뿔이 있고 그 위에 또 다른 뿔이 이제 나중에 거기서 나오매 그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뿔이 열 개가 있었는데 근데 그 열 개 중에서 세 개가 뿔이 빠집니다. 근데 어떻게 빠졌냐면 그 가운데서 조그만 뿔이 하나 나오니까 자기보다 더 큰 세 개 뿔이 빠져나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조그만 뿔이 나오더니 그 뿔에 눈이 달려있고 그 다음에 그 뿔에 말하는 입도 달려있고 그리고 그 뿔 모양이 다른 뿔하고 달라서 작지만은 더 강하다 하는 그런 표현이 여기 있어요. 근데 그 뿔이 이 작은 뿔이 나중에 성도들하고 더불어서 굉장히 싸워서 나중에 이기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건 전부 다 지금 다 국가를 다 얘기하죠. 근데 국가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작은 뿔은 국가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이제 여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간이 열 뿔 전체를 다 통괄하고 눈이 있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아주 그 카리스마틱하고 파워풀하고 그 다음에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세요. 지금 그런 비슷한 사람이 지금 유럽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알려지지 않은 사람인데 그런데 아주 외교의 아주 귀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관련이 들어가서 뒤에서 관련을 하면은 그러면 안 풀리는 것이 없어요. 러시아건 뭐 유럽 간의 문제건 또 때론 이 사람이 미국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문제도 중재 해결하고 그러고 가요. 근데 이 사람은 절대 지금 바깥으로 나오기를 굉장히 꺼려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지금 능력이 굉장히 인정이 돼서 아주 큰 문제들이 있으면은 이 사람을 미국 대통령이 부르고 그 다음에 그 각 유럽에 있는 대통령들이 서로 데려갑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
이 사람이 원래 지금 자기 소속 국가는 자기 태어난 나라는 스페인이에요. 예, 근데 미국에 와서 그 핵 물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정치로 들어가가지고서 지금 정치하면서 그 나토의 아주 중요한 직을 맡아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이 러시아에서도 이 사람을 무시를 못하고 그다음에 이태리 거기에서도 지금 이 사람은 굉장히 그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절대 겉으로 나타나기 원치 않아요. 텔레비에서 나타나기도 원치 않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지금 중요한 일들을 하면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은 그 EU의 그 15개국 준회국 15개국 그다음에 affiliate member 하고 그다음에 associate member 각각 15개국씩 한 거를 이 사람이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유럽을 완전히 제일 밑에 저인망으로 다 깔아들이고 그 다음에 세력을 깔아들이고 그 다음에 경제를 다 통합을 시키고 그 다음에 밀리터리 그 다음에 정치를 통합하는 이 네트워크를 다 만드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머리가 비상하네.
그래요. 이 사람이 지금 뭐 5개국인가 7개국을 지금 자유능란하게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예언을 보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 지금 그 중동의 그 평화 문제를 아직은 이 사람이 터치를 안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중재에 나서서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이나 또 그다음에 그 주위에 있는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과 또 미국까지 거기에 어그리를 해서 이것을 한다면은 그렇다면 이건 그 사람의 그의 참 역할이 완전히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아주 지금 그 아주 묘하게 이 사람의 그 움직임이 이제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의 지금 준비되어 있는 그 컨트랙트 이것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은 대개 2012년에 다 끝나게끔 되어 있어요. 2012년에. 이상하게 이 그 과학자들이 이 그 나사에서도 그렇고 다른 그 또 그 물리학 협회에서도 그렇고 2012년쯤 되면은 북극이나 남극의 이 그 매그네틱 이것이 변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이 눈이 빙하가 녹고 그 다음에 바닷수가 이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육지가 물에 잠길 거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 여러 가지 이것들이 그 우연이라고 한다면은 참 이상할 정도로 그거 다 맞아갑니다. 또 옛날에 각 나라의 자기네 나라를 나름대로 달력을 만들죠. 칼렌더를 만드는데 그 마야가 그 남미에서 가장 문명이 발달된 나라인데 마야의 그 페루의 컬처에 자기네들이 아주 그 당시에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원력과 그다음에 횟수를 이거를 쭉 계산해서 이거를 자기네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달이 언제 금음달이 되고 언제 보름달이 되고 이런 걸 했는데 그 발견한 그 마지막까지 쭉 발견한 것을 해서 쭉 봤더니 자기네들이 그 해서 만들어 온 거에 마지막 횟수가 2012년이에요.
뉴엘지에서도 그러는 거 아세요?
그래요?
떨어졌네.
2011년에 끝이 2012년에.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뭐를 생각해야 되냐. 지금 소름이 오싹해지지 않아요? 예. 2012년에 모든 것이 끝난다면은 거기서부터 7년을 앞으로 당겨보세요. 어떻게 돼? 너무 가깝다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서 똑바로 보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똑같이 같이 그냥 흐물흐물흐물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는 정말 깨어 있으면은 아 이거 봐줘 눈 앞에 예수님 와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그 적그리스도에 나타나는 그 준비가 완전히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뭐 이게 뭐 키신저다 뭐 로마의 누구다 무슨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았었는데 이제 지금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물 밑에서 지금 다 준비를 하고 나오고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하비엘 솔라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저거 많이
미국 사람이?
나중에 네?
미국 사람? 아니에요. 미국 사람 아니에요. 유럽 사람, 스페인에서 났는데 지금 저기 로마에 있고 그 다음에 그 브라셀 저 그 나토 총 본부에 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비엘 J A V I E L E R 하비엘 예 하비엘 솔라나 S O L A N A
하비엘 솔라나 이름도 이상하다. 나하고 사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중에 한번 저
예,
나중에 가서 그 컴퓨터에 가서 그 저 그 구글에 가가지고 하비엘 솔라나 해가지고 쳐보세요. 얼마나 많이 나오나.
네.
지금 이러한 그 준비가 그 막이 오르기 전에 뒤에 그 큰 이 저 집들 지어놓고 벽돌 해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소도구까지 준비가 다 돼가는 것이 이제 우리가 보여집니다. 평상시 같이 다 이렇게 준비가 돼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이제 완전히 무대에 막이 쫙 오르면은 그러면은 이제 다 늦은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여기서 이제 다니엘이 보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많은 교회가 이거를 모르고 얘기를 하지 않고 또 그리고 잠잠하고 잠자고 있어요. 이거 얘기하면 겁준다 그래가지고 얘기를 안 해.
알지도 못해요.
겁주는. 네, 이 겁을 주는 얘기는 이거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준비하고 미리 미리 그리고 여기서
준비야 준비.
아직도 시간은 있어요. 아직도 시간은 있습니다. 예수님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놓치지 말고 그리고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안 죽어요?
예수를 철저하게 믿으면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현대 목회자들이 이렇게 저기 세상적으로 뉴스라든지 뭐 성경적으로든지 이렇게 세밀하게 깊이 몰라요. 다 알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22절서부터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다시 또 성도가 나오죠. 교회가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이제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때가 이르매 이제 성도가 나라를 얻는다. 천년 왕국이 다시 이제 돌아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앞에 보면은 이제 그 우리 한번 하나 저기를 찾아봅시다. 이제 저 그리스도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13장 보세요. 계시록 13장 7절에 13장 7절 우리 다 찾았으면 같이 읽읍시다. 13장 7절 시작을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각 족속과 백성과 왕원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아멘. 자, 이게 지금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권세를 받는 겁니다. 권승이 그 권세를 사탄한테 받죠. 그래서 그 앞에 그 6절에 보면 짐승이 나오죠. 그 짐승이 이게 넷째 짐승이에요, 이것이. 예.
넷째.
그래서 그 짐승이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때 이제 마지막 때에 그 교회들과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교회들이 무참히 여기서 당해요. 죽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권세를 사탄이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가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완전히 다 통과를 하고 자기가 이제 경배를 받고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 적그리스도를 완전히 죽여버리고 없애지요. 여기 그 읽어 22절에 다시 22절을 보면 때가 이르매 하는 그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때가 이르매. 그 때가 언제냐 하면은 이제 결국은 아마겟돈 전쟁이 다 끝난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이제 예수님이 이기시고 성도들과 함께 천년 왕국을 이제 이루시는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그러면은 사탄에게, 즉 적그리스도에게 성도들이 이기고 이기더라 그러죠. 이기고 이긴다 하면 그러면은 교회가 환난을 거친다는 얘기인가? 교회가 그 대환난을 이제 거쳐야만 되는가? 자, 이게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그 디베이트의 그 서브젝트인데, 성경을 우리가 잘 보면은 하나님이 그 교회를 이제 하늘로 데려간다 하는 그 말씀이 여기저기 많이 나오죠. 근데 그래서 주 토마스는 다른 분들도 보면은 마지막 때 주님께서 다시 많은 사람들을 이제 그 구원하신다는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죠.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도 보면 우리가 이제 거기 공부할 적에 나오지만은 하나님이 이제 그 유태인들을 다시 이제 깨닫게 해서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 그때 이제 남아있는 교인들, 그 어리석은 준비되지 않은 그 크리스천들, 교회들을 다시 이제 그 기회를 줘서 그들을 이제 구원하셔서 데려가신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이 교회가 그때 많이 많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그래서 믿음을 갖지 않고 그러고 그냥 적당히 하다가 처음에 이제 첫 번 그 신부로 들려다 드림을 받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는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말이 많고 어쩌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가면 또 그것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뭐 대충 하다가 또 세상이 편하고 경제가 잘 돌아가고 그러고 하니까 뭐 그때는 이제 그 이 restraining force라고 그러죠. 성령께서 악한 마귀들을 붙잡고 억누르고 그 다음에 그들을 완전히 포위하고 제압하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자유롭게 지금 그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고도 올라가게 되면은 그러면 악령들이 엄청나게 우리를 공격을 해요. 그래서 정말 기도도 제대로 안 나오고 성경을 읽어도 그게 제대로 깨달아지지도 않고 또 그 다음에 이것이 마음에 와 닿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억나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시고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안 계시는 것보다도 그 악한 세력들을 누르는 그런 것이 떠나간다면은 그러면 아주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정말 믿음을 지키기가 아주 힘들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까지 남아있으면 안 되지. 어떻게든지 우리가 여기서 여기 남아있지 않고 정말 열심을 다해서 이 세상에 천만금을 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신앙생활에서는 정말 이 낙점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들림 받아야 우리 자녀들이 좀 어느만큼 좀 붙들고 나올 것 같아. 자기들이 못 갔으니까 자기 아는 부모와 자식이 먼저 갔는데 자기 떨어져 있거든. 그럼 어떻게 해? 그때 그런 사람을 자기 신앙을 어느만큼 지키고 유지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아주 철저하게 통회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완전히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죽으면 죽으라 하면서 예수만 따라가는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은 에이 그 뭐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리고 또 쉽게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은 끝까지 이게 싸움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 인도할 예비된 그런 또 목자를 두어주시는 거야. 근데 그들의 소리를 또 들어야 되는데 또 그건 또 안 들으면 마지막으로 기회는 다 놓치는 거야.
자, 이것마저 우리 뭐 봅시다. 자, 23절부터 보면 모신자가 이처럼 이름에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하나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또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자 이게 이제 완전히 법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때를 바꿔요. 때는 여태까지 우리가 지금 그 이 지금 2000년 2006년인데 그것이 이 AD 아니에요. 아노 도미니 즉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그 이후부터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간 걸 다 빼버려요. 그래서 그 이제 그 이 석이 예수에 관계되는 것을 이걸 바꿔가지고 자기가 이제 정권 잡은 그때부터 새로 원년으로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를 그걸로 통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리라. 이제 이 그 7년 중에서 그 마지막 그 second half 마지막 3년 반 동안을 그렇게 한 그렇게 지내리라 한 겁니다. 이 3년 반이라는 얘기는 많이 나와요. 요한 계시록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또 다니엘서도 또 계속 나오고 이게 42개월이라고 나오고 1260일이라고 나오고 이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렇게 확실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제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이 번민하였으며 내 낯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추었느니라. 자, 내가 지금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잘 지금 아직 확실하게 모르는 거는 여기 새 왕국이라고 새 왕이라고 했죠. 이 새 왕이 어떠한 나라인지 이건 아직 확실히 제가 그걸 찾지 못했어요. 제가 좀 더 연구를 해서 이게 어느 것이 새 나라인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은 제가 또 가르쳐 드리고 지금 이 전체 7년의 그 사탄과 즉 적그리스도와의 그 계약한 그 기간 중에서 처음 전 3년은 지금 현재와 똑같아요. 아주 스무스하게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넘어가면 그 사이에 조금씩 경제전으로 그 다음에 자원전으로 에너지 값이 올라가고 오일 값이 올라가고 경제가 점점 이게 조금씩 다 파탄이 되고 이렇게 함으로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7년 중에서 3년 반이 딱 되고 나면은 그때 이제 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란과 그다음에 그 미국이나 이스라엘하고 싸움이 시작이 돼서 그다음에 소련과 중국이 거기 연합이 돼 가지고 그것이 이제 머지 않아서 이렇게 진짜 전쟁이 시작이 된다면은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준비되는 그 이 순서가 지금 거의 눈앞에 그 시나리오가 다 와 있습니다. 지금 성경에서 확실히 이루어지는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예루살렘에 다시 한번 제3의 성전이 지워져야 돼요. 근데 그 제3의 성전이 너무나 지금 그 종교적으로 센시티브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미리 다룰 수가 없어요. 그 제3의 성전을 준비하기 위한 그 산헤드린이 다시 1600년 만에 만들어지고 그랬는데 근데 장소와 그 다음에 나머지 준비는 다 돼 있어요. 그 재료가 뭐니 다 이 그 청사진 다 돼 있는데 그 장소와 그 땅과 이것이 이제 서로 합의가 되면은 또 그리고 이제 이 그것을 허락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돼요. 근데 지금 이것이 미국에서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또 이스라엘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이나 또 그 아랍 국가에서 자기네들이 이것을 일방적으로 해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전체가 다 지금 다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그 예루살렘 지금 유대인들 모스크 있는 그 뒤쪽에다가 거기다가 땅을 줘서 헌다고 이걸 허게 내버려 두자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 테러리스트들이 먼저 가만히 안 있고 그다음에 그 다른 아주 그 보수적인 이 아랍 무슬림들이 언제 가서 다시 테러를 하든가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안에 또 자살폭탄을 가지고 들어와서 터치든가 그거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완전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그 적그리스도는 이제 마지막 때 그 이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쟁이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그 개입함으로 인해서 이거는 사람이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해서 싸워서 이김으로 인해서 이제는 완전히 이 진공 상태가 됐을 때 정치, 경제 모든 것에서 이제는 뽕 하고 뚫려 있을 때 그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제 이것을 다 마무리 짓는 겁니다. 근데 그 마무리 짓는 조건으로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짓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랍 쪽에서 그렇고 이스라엘 쪽에서도 그렇고 그것을 전부 다 반대를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전부 다 그걸 다 합의를 봐서 그대로 그냥 일사천리로 밀고 가게끔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그 계약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조건으로 제일 남부한 조건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 성전 터는
지금 되게 지금 그 모스크 있는 그쪽에 북쪽에 거기서 뭐 한 30야드 떨어진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 모리아산.
그렇죠. 그 같은 동네인데, 예, 거기에 지금 장소는 빈터로 남아 있어요. 근데 바로 옆에가 지금 모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하느냐. 근데 나중에 결국은 그거를 다 허물고서 허게 하나님 하실는지 아니면은 그거하고 같이 공존해서 그렇게 하실는지 이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을 세우십니다. 그러고서 유대인들이 거기서 양을 잡고 제사를 지내게 하고 하다가 그 다음에 3년 반 되는 무렵에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거기 나와가지고 돼지를 거기서 잡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성전 필요 없다. 나를 섬기라 하고서 그러고서 이제는 유대인들을 강요를 하는 그렇게 그 시나리오가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렇게 될 때 이제 그 아마게돈 전쟁이 가까이 오는 겁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또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완전히 다 전쟁으로 몰고 핵전쟁을 통해서 이제 엄청나게 수많은 사람들 다시 죽이세요. 결국 그렇게 돼서 이제 네 번째 그 짐승이 없어지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다섯째 왕국을 세우세요. 다섯째 왕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그게 천년 왕국.
천년 왕국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서. 이제 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요 다음 8장에 더 자세하게 또 나옵니다. 지금 다니엘이 이 환상으로 본 이것이 우리 마지막 때 이거하고 너무 지금 가까이서 이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닫는다. 요한계시록하고 더 연결시켜서 이거를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할 때 그때 더 자세히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다니엘이 이상을 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8장의 이상은 수양과 수염소의 이상이에요.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때의 또 역사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27절까지 있는데 오늘 너무 많고 그래서 오늘 14절까지만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돌아가면서 다니엘서 7장까지 우리가 공부했는데 다니엘서 7장 공부하는 것을 혹시 거기에 질문이 있으세요? 거기까지 깨달음이 있으세요? 알아들을 만하세요? 예. 전혀 감각이 안 잡힙니까? 귀담아 들으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8장도 7장의 연속으로 계속 이제 세계 역사를 하나님이 이제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상으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또 해석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더 확실하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8장의 그 제목은 수양과 수염소의 이상입니다. 그 다니엘서 8장의 제목이 수양과 수염소의 이상. 환상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다니엘서 8장의 이 이상, 환상은 다니엘서 7장에서는 그것이 이 나이트 비전으로 밤에 봤다 하는 그런 꿈을 통해서 이것을 봤다 하고 오는데 8장에는 꿈으로 봤다 하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아마 직접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눈에 쫙 퍼져지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이상을 보여주실 적에 여러 가지로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제 이 다니엘서처럼 꿈을 잘 적에 꿈의 그 영몽으로 이렇게 꿈을 꾸어서 그것이 이제 잊혀지지 않는 아주 상상하게 나타나는 것도 있고 또는 이것이 그 기도할 적이나 이럴 때 그냥 그것이 쫙 잠깐 눈앞에 확 퍼지면서 이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요번에 그 페루 갔다 올 때에도 마지막 날 그 공항에 오는데 저녁에 공항에서 이제 안으로 이제 터미널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바깥에서 라비에서 이제 같이 얘기하고 있다가 이제 내가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우리 같이 기도하고 들어가자 그래서 기도하는데 같이 모여서 이렇게 둥그렇게 모여서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눈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쪽 그 산 있는 데서부터 많은 그 페루 사람들의 모습인데 군인의 모습으로 젊은 군인들의 모습으로 쭉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페루 젊은 사람들을 이제는 그것을 부르시는구나, 들어서 쓰시는구나 하는 걸 보면서 그 갑옷 입고 말 타는 그런 모습들서부터 그 다음에 저 창 같은 거 들고 쭉 걸어서 따라오는 그런 모습이 쭉 사는 데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오는 그 모습을 제가 잠깐 봤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내가 뭐 어떻게 어디서 그림을 보고서 다시 연상을 한 것도 아니고 그 같이 기도하는 도중에 잠깐 한  3, 4초 정도로 그런데 그게 지금도 그게 아주 환하게 눈에 들어와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그 이상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앞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또 우리들이 거기서 선교하는 것과 또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연결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이것이 나의 뜻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이 이제 다니엘의 그 이상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보여주는 걸 여기서 봅니다. 여기서 양과 수염소인데 양은 그 램이라고 그러죠. 산양 것이 그래서 뿔이 이렇게 앞으로 나온 이런 이것이 램이고 그 다음에 수염소는 그 goat 그래서 그 뿔이 이제 앞으로 삐쭉 난 그것이 바로 수염소죠. 그래서 이것을 네 단원으로 나누면은 1절부터 4절이 두 뿔을 가진 수양의 이상입니다. 1절부터 4절은 두 뿔을 가진 수양의 이상, 환상이고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은 서편에서 온 수염소의 이상이에요. 서쪽에서 온 수염소의 이상. 이게 5절부터 8절의 있는 그 말씀의 요약이고, 그 다음에 9절부터 14절은 작은 뿔의 이상이에요. 작은 뿔의 이상. 그 다음에 15절서부터 27절은 가브리엘 천사의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상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15절서부터 27절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것을 쭉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서가 그 제일 1장은 히브리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장서부터는 아람말로 되어 있어요. 아람어로. 그래서 2장서부터 7장까지가 아람어로 적혀 있고, 그 다음에 8장, 오늘 우리가 읽는 이 8장부터 12장까지는 히브리 말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이 전체가 히브리 말로 적혀 있는데, 유독 이 다니엘서만은 아람어와 그 다음에 히브리 말로 둘이 같이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아람어를 이렇게 쓰게 하셨을까? 한 책 안에 뭐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아요. 이 아람어는 그 당시에 그 히브리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쓰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람어를 쓰셨어요.
예수님도 아람어. 예.
그래서 그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이 아람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같이 섞이던 그 컬처를 이거를 하나님이 같이 쓰신다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근데 특별히 왜 그럼 다니엘서 8장은 8장서부터 12장까지를 이 히브리 말을 썼을까? 이거는 8장부터 나머지 12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이 직접 관계가 되는 그런 일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 민족 이것이 관계되는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히브리 말을 통해서 그 민족들에게 전하는 그런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 그 두 뿔 가진 수양의 이상 1절부터 4절을 그걸 보면은 여기 다시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이상을 봅니다. 그 비전을 봐요. 7장에서는 네 짐승의 이상을 봤죠. 그런데 그 이후에 같은 벨사살 왕인데, 그때는 벨사살 원년이고 이제는 벨사살 3년에, 즉 원년은 1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2년 후에 다시 이제 환상을 봅니다. 꿈이 아닌 그 이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 다니엘에게 처음 나타난 이상 후에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이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이상을 보기는 올레 강변에 있었더라. 자, 이게 이제 다니엘이 자기가 그 이상을 환상을 본 자기의 위치를 얘기합니다. 그 엘람도라는 게 뭐냐면 엘람의 그 주 같은데, 엘람이 큰 주인데 그 주에 수산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지금도 그 여기가 어디냐면은 이라크인데, 이라크의 그 지도를 보면은 수산이라고 하는 도시가 나와요. 거기에 이제 울라이라고 하는 그 강이 흐르는데, 그 강변 뚝에서 자기가 이제 환상 속에 봤더니 자기가 거기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그 환상을 보는 그 자기의 그 위치를 2절에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내가 눈을 들어 본 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또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자, 이 양은 이렇게 뿔이 이렇게 뚝 굽어 있죠. 그 램 그렇게 굽어 있는데, 근데 보통 둘이 같이 이렇게 똑같이 굽어 있는데 여기는 하나가 다른 것보다도 더 길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짝짝이에요. 짝짝인데 그 나중에 이것이 난 것이 훨씬 더 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뿌리가 그 길은 간 다른 수양에 이거는 이제 그 요 다음 주일에 공부할 그 가브리엘 천사가 여기를 꿈을 해몽하는 그 이제 환상을 설명하는 거에 쭉 다 나오는데 여기 그 20절에 한번 봅시다. 20절에 봤더니 내가 본 바 두 뿔을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다 라고 여기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긴 뿔은 바로 바사 즉 페르시아를 얘기하는 지금이 이라기고 그 다음에 다른 뿔 작은 뿔은 메대국 그 페르시아가 나중에 메대를 점령해서 통일을 하죠. 그 메대가 지금 그 바로 이라크 북쪽과 그다음에 그 이란 또 그다음에 쭉 그 위에는 시리아를 다 통일하고 있는 그 쿠르드족의 그 원조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일에.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전쟁을 할 때에는 같이 힘을 합했어요. 같이 힘을 합했는데 일단 다 통일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는 서로 힘을 합하는 게 아니라 서로 또 잡아먹으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바사가 메대를 잡아먹었어요. 그것이 페르시아가 메대를 다 통일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이상하게 두 나라 왕들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 두 왕이 썼던 그 투구의 모습이 꼭 마치 그 수양의 그 투구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그 역사가들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본 이상이 바로 똑같은 거를 지금 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두 뿔을 바로 페르시아와 그 다음에 메대, 바사와 메대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을 보면은요. 내가 본 즉 그 두 그 수양이 소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능히 구할 이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이 임의로 행하고 스스로 강하더라. 다니엘이 계속해서 그 수양의 모습을 봤더니 수양이 서쪽으로 또 북쪽으로 남쪽을 향해서 막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짐승들을 받았는데 전부 다 이기는 거예요.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능히 구할 리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이 임으로 행하고 스스로 강하여지더라. 이 서쪽 그 다음에 북쪽 남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니엘이 봤던 그 메대와 바사국의 위치에서 이제 본 겁니다. 그 서쪽은 바벨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시리아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소아시아, 에이시아 마이너가 있었어요. 그쪽을 향해서 계속 다 공격해서 다 차지하는 겁니다. 서쪽으로는 바빌론과 시리아와 그 다음에 그 에이시아 마이너, 소아시아를 다 공격해서 다 점령해버렸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이 알메니아 소위 그 지금 그 스탄자 들어가는 카자흐스탄 뭐 우즈베키스탄은 그 스탄자 들어간 데를 다 점령해서 또 다 정복을 해버렸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이제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그리고 이제 이 수단 이쪽을 또 공격해서 다 정복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수양의 그 두 뿔을 가진 수양의 이상을 이제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을 보면은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뭔가 하고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을 때 한 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자 이게 또 이상한 것을 또 다니엘이 또 봤습니다. 이 무엇이냐 하면은 서쪽에서 염소가 이제 나왔는데 그런데 보통 염소가 아니라 두 눈 사이에 뿔이 났어요. 보통 염소가 뿔이 두 개인데 그런데 이 염소는 두 눈 사이에 이제 뿔이 났습니다. 이게 유니콘이라고 해요. 유니콘. 그런데 이 염소가 이것을 당할 그 다른 짐승이 없이 두루 다니면서 땅에 닿지 아니하되 그 염소 두는 사이에 현주한 뿔이 있더라. 자, 여기 예, 그 이 염소에 대한 것도 또 설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1절, 22절에 보세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그 첫째 왕이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 다음에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 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더라. 이거 지난주일에 그 다니엘서 7장 우리 공부할 때 여기 다 이미 예, 나온 것들입니다. 그러나 다시 또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이제 확인시키기 위해서 다니엘에게 이 이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두 눈 사이에 뿔이 난 그 알렉산더 대왕을 이제 나타나게 하는 거죠. BC 331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와 메대 그다음에 메대는 이미 페르시아가 정복을 했고 그다음에 그 페르시아를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331년에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의 그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얼마나 빨리 정복을 했는지 여기서 봤더니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빨리 정복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즉 알렉산더 대왕이 신속하게 정복한 것을 이제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에 보면은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 달려가더니 내가 본 즉 그것이 수양에게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어뜨리고 짓밟었으나 능히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리가 없더라. 이제 염소가 수양을 완전히 공격해서 정복하는 이 모습을 여기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제 짓밟아서 완전히 처참하게 다 정복을 하는데 이것을 물리치고 이것을 싸울 능력이 전혀 없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BC 334년서부터 331년까지 더 정확하게 하면 334년 5월부터 331년 10월까지 이제 전 그 페르시아 그 영토들을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을 하고 자기 땅으로 만드는 그 역사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여기에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은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주한 네 뿔이 뿔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 수염소의 눈 가운데에 큰 뿔이 하나 있었는데 그 뿔이 수양을 이겼더니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에 큰 뿔이 꺾이고 그 다음에 염소의 머리에 뿔이 네 개가 하늘 사방을 향해서 났습니다. 점점 이상한 짐승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것 역시 이제 그 네 국가를 이제 상징하죠. 제가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렸던 마찬가지로 알렉산더 대왕 그 휘하에 그 밑에 장군이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카산더라고 하는 그런 장군과 그 다음에 리시마쿠스라고 하는 그런 장군과 그 다음에 셀레우쿠스라고 하는 장군과 그 다음에 프톨렘이라고 하는 그런 장군들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 네 장군들이 네 영토를 다 만들었습니다. 카산더는 그리스와 마케도니아 여기를 다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리시마쿠스는 트레이스와 비두니아 무시아 바로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아시아 북쪽을 향해서 그 복음을 전파하러 나가는 그 바로 그것이 바로 비두니아하고 무시아 그쪽이죠. 그 터키 북쪽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셀레우쿠스는 바로 그 소아시아 남쪽으로 아시리아하고 바벨론과 그 다음에 저 동쪽으로 인도까지 뻗어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톨레미는 남쪽으로 이제 이집트와 팔레스타인과 그 다음에 아라비아 그 다음에 그 소아시아 남쪽 여기에는 저 이스라엘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하늘 사방이라고 그러는데 이 여기에 그 하늘 사방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를 뜻하는 그런 말도 되지만은 특히 여기서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성경에서 여기 특별히 그 구약에서 나올 때는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그 뻗어나가는 그 나라들을 여기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유럽과 그 다음에 그 아세아와 그 다음에 아프리카 지역 여기를 포함하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구절서부터 보면은